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추운 아침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열기로 휩싸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겨울 날씨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 큐티 시간, 기도 시간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 좋은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냥 24시간 항상 기도 모드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가 다윗에게는 주일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제왕이 되었지만 요즘 같으면 백악관 청와대 집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이 바빴지만은 그에게는 항상 주님의 전에 가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 천년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서먹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11절을 보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서 24시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다윗에게 있어서 숨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밥 먹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언제 예배하느냐가 아니고 언제 예배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수백 년 전에 미국 기독교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영적 거인들이 자기가 가장 영향을 받은 경건한 이 목회자로 꼽는 사람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사나운 인디언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개종을 시켰는데 그와 함께 한 몇 달만 있으면 그 사나운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의 바르고 신사적인 그런 사람들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틈만 나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몇 시간씩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나이에도 학식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영성이 너무나 충만해서 얼굴에서 항상 광채가 났다고 하고 그와 대화하면 항상 예수님을 만난 듯 그런 거룩한 이런 something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 거룩한 신비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0대 젊은 나이에도 항상 하는 사역에 부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참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진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주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을 하루 종일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교회를 두르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이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빨리빨리 캐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걸 빨리빨리 아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완벽주의자보다 자기의 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빨리빨리 그걸 고쳐나가는 사람, 빨리빨리 그걸 센스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겪는 시련과 자기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2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했는데 밑에 가보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 수많은 재앙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 다윗은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지금 패키지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들의 뿌리에는 자신이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죄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매달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이렇게 다급합니까?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야기시켰던 자신의 죄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고난을 야기시켰던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이 죄의 뿌리들에 대해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은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죄가 앗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방치되어 있으면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불안하고 메마릅니다. 어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유를 모르다가 외부 탐사팀이 와가지고 이유를 찾았어요. 그 마을의 식수의 근원이 되는 강의 그 상류에 그 돌 같은 댐이 있는데 거기에 돼지 한 마리가 죽어서 시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물이 계속 식수원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사니까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병에 걸리는 거지. 물을 마셨는데 동물이 된 거예요. 죄를 방치해둔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렇게 됩니다. 몸이 아파져요. 불안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 메마름, 이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빨리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최절정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은혜의 강도가 떨어지면 빨리 그걸 캐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거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차 누가 긁으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 자기 기도가 메말라가는 거,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뭐 그거는 뭐 회사일 해결하고 해도 되지 뭐.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뭐 자식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하고 하면 되지 뭐라고 계속 밀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빨리 가서 고쳐야죠.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7일, 8일에 이제 겨울 부흥 집회를 갖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냥 냉랭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하나의 교회 행사가 돼버리고, 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불같은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만지심을 주기를 갈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한 것만큼 은혜가 터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부흥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 안의 병, 내 마음의 병, 내 집안의 어떤 우환과 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 남김없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제 부흥의 구경꾼이 아니라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말로만 듣던 그 치유, 성령의 체험, 거룩한 능력 이것들이 내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니까 인간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공격들을 자기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적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왕이 되어서도 자기가 칼을 휘두르면서 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 적들을 맡깁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다윗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비웃는 자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무기력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다윗은 힘이 있잖아요. 장군이었고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적들을 처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도 어찌 욱하는 성미가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훅 살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 훅 쏘아주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한마디 좀 대받아주고 싶은데 내가 왜 말을 못했지 그런 것도 다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잘못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결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성 지수와 사람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반비례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괜히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사람들한테 분노가 많고 막 이렇게 짜증이 많고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지수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성 지수가 높으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오는 칼날이 아프기는 한데 옛날처럼 아프지는 않아요. 성령의 에어백이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찌를 때 조금 아프지만 금방 또 치유가 되고 자가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해코지 하는 사람, 억울하게 욕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관계로 인해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능히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이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지만 교회 와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면 힘이 납니다. 웃음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 같이 주님을 기뻐하자.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웃을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먹구름입니다. 경제는 항상 먹구름입니다. 정치 현실도 항상 먹구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악인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좋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피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생기는 거죠. 요새 바카스 선전 보니까 뭐 풀려라 5천만 뭐 이러던데 그 뭐 바카스 한 병 마신다고 풀리면은 그게 뭐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 바카스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줍니다. 저는 세상이 주는 이 독과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주는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왕인데도 가난하대요.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야, 다윗의 능력에 반도 안 되는 사람도, 다윗이 잃은 것에 10분의 1도 못 잃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데 다윗은 100%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100% 의존하십시오. 여러분 능력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100%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업하십시오. 저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브레이크드루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 겸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그 겸손이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조용기 목사님 그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고 옆에 쫓아가 봤더니 주로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의 그 말이 반이더라는 거죠. 이 제가 어떻게 이 큰 교회를 목회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로 그냥 기도가 도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챙기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자기를 챙긴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수백만 배 좋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십니다. 머리 나쁜 사람 아무리 굴려도 안 나오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조금만 생각해도 위대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인생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뉴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적들의 비난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진 자원의 부족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챙긴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거든요. 바둑의 9단이 되면 신산이라고 합니다.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둑 두다가 이렇게 한 1급, 2급 정도는 딱 막혀갖고 그냥 4면 초과인데 이 9단은 한 아마 1단들 한 20명을 놓고 동시대국을 합니다. 그리고 딱딱 얘기를 해줘요. 앞으로 10수 뒤에 내가 이긴다. 15수 뒤에 내가 이긴다. 이 9단급에서 보는 수가 한 아마 1단에서 보는 수의 수천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막혔다는 건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길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탁월한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주 뛰어난 생각이 있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외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니까 꼭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착 느껴집니다. 먼 동네 하나님이 아니고 영성이 얕을수록 하나님을 멀리 얘기합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뭐 이끌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바로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거인들의 발자국을 쓰시고 칼각칼집을 쓰시고 여러 개의 베셀러 저서하시고 여러 군데 리더십 강의를 다니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계신 아버지 나 만원만 이런 애가 어딨냐는 말이죠. 그거는 완전히 제3자가 와서 이게 하는 말이죠. 수식어가 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바로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삶 안으로 지금 계신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의 불이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축복된 미래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들인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에 있는 것을 그토록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며 24시간 예배의 모두에 걸려 있었듯이 우리도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사업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집안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